겉으로는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회,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청취자 여러분, 사람들은 막 최신 유행하는 옷으로 치장하고, 집에는 물건이 너무 넘쳐나서 밖으로 돈을 주고 창고를 따로 빌려야 할 정도인 거죠.
군사력은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하고 경제도 호황인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런 겉모습을 한 상태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내면은 어떨까요? 지독한 공허함에 시달리고 위기가 딱 닥치면 자신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완벽한 정치적 구원자를 찾아 미친 듯이 헤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방금 묘사한 이 사회, 오늘 아침에 본 뉴스피드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현대사회의 폐부를 찌르는 통찰이죠. 놀랍게도 이건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 기록된 고대 문헌이 진단한 내용이거든요.
아, 2800년 전이요? 와, 당신이 보내주신 이 흥미로운 자료들을 한 데 모아서 가장 중요한 지식의 정수를 뽑아내는 이번 심층탐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들이 바로 이 거대한 간극, 즉 우리가 겉으로 쌓아올린 화려함과 그 속의 텅 빈 절망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해줄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자료는 존 오스왈트 박사님의 이사야서 2장과 3장 강연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장은 인류가 마주한 두 가지 극단적인 세계를 완벽한 대조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완벽한 대조라면 어떤 식으로요?
하나는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 즉 신성한 질서가 회복된 청사진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의 타락한 현실을 보여주는 망가진 현재입니다. 이건 단순히 고대의 종교적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토록 물질에 집착하고 자아도취에 빠지는지 해보하는 날카로운 진단서 같은 거죠.
와, 진짜 기대되는데요.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고대인들이 비를 내리게 하려고 버렸던 귀괴한 의식부터 옷장과 창고를 가득 채워야만 안심하는 우리의 현대적 강박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실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쵸. 그 인과적인 연결고리가 정말 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씩 풀어볼 텐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심층탐구의 지도를 먼저 펼쳐보죠. 이 웅장한 비전을 이해하려면 텍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면 왠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완벽하게 쓰여진 책 같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가 읽는 그 장 구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딱 떨어졌던 건 아니라면서요?
네, 아주 재미있는 역사적 해피닝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사야서 3장 26절하고 4장 1절 사이의 흐름이 뭔가 툭 끊기는 듯한 어색함이 있거든요.
아,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건가요?
네, 문맥을 엄밀히 따져보면 진짜 장이 나뉘어야 할 경계선은 4장 1절과 2절 사이가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중세시대에 성경의 장을 나누던 한 수도사가 당나귀를 타고 가다가 생긴 일이라고 해요.
당나귀요?
네, 당나귀를 타고 이동하면서 펜으로 선을 긋고 있었는데 하필 당나귀가 포토홀, 그러니까 길가에 파인 웅덩이를 밟고 심하게 덜컹거린 겁니다.
세상에, 덜컹거리면서 선이 잘못 그어졌군요.
맞아요. 그 바람에 펜이 엇나가서 엉뚱한 곳에 장을 나누는 선이 그어졌고 그게 오늘날까지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사야 53장이 실제로는 52장 13절부터 시작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헌 중 하나가 당나귀의 헛디딤 하나 때문에 편집되었다니 너무 인간적이고 코믹하네요. 어쨌든 그 당나귀가 만든 오타를 머릿속으로 살짝 지우고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들여다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장엄한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이 펼쳐집니다.
여호와의 성전산이 가장 높은 산으로 굳게 설 것이라고 선포하는 대목이죠.
맞아요. 그런데 잠깐, 이게 무슨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갑자기 에베레스트 산보다 수천 미터 더 솟아오른다는 뜻은 아닐 테고요.
당연히 물리적인 고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산이라는 공간은 신들이 거주하며 세상을 통치하는 신성한 영역이었거든요.
아, 신들의 거처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장 높아진다고 선언한 것은 여호와가 유일하고 가장 높은 참신임을 선언하는 엄청한 시적인 표현인 셈이죠.
다른 모든 신들은 그 밑에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이방 민족들이 자발적으로 몰려와서 야곱의 하나님에게 길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하잖아요.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쓴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보셨네요.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적인 인물이니까요. 단지 유다 지파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된 전체 공동체의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나와서 배우고자 하는 게 바로 토라, 즉 율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토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실 저부터도 좀 숨이 막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우리를 옥죄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막 우리를 감시하는 융통성 없는 속도 제한 표지판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보통 종교적 규제 덩어리로 오해하시죠.
근데 오스왈트 박사님의 설명을 보니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이게 우리를 옭아매는 게 아니라 그 복잡한 이케아 가구를 조립할 때 꼭 필요한 사용설명서와 같다는 거잖아요.
아, 그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이케아 가구 조립 설명서.
네, 그러니까 구안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주차 공간이 아니라 그 설명서를 들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인 거죠. 매뉴얼대로 안 하면 삶이라는 가구가 무너질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하신다는 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에서 흔히 뭘 떠올리시나요?
보통은 그 하얀 가발 쓰고 검은 법복 입은 헌대 판사가 망치를 탕탕 치면서 감옥에 보내는 무서운 장면이죠.
맞아요. 하지만 히브리어 단어인 미시파트의 깊은 뉘앙스는 그런 재판장의 판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질서나 건물의 청사진을 뜻하거든요.
아, 심판이 곧 청사진인가요?
그렇습니다. 심판자가 오신다는 것은 엉망으로 망가진 세상에 다시 신성한 질서가 회복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전쟁 무기인 칼을 쳐서 보습, 즉 농기구인 쟁기를 만들게 되는 완벽한 평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죠.
무기가 쟁기로 변한다니 상상만 해도 웅장하네요. 미래의 질서가 그토록 아름답다면 도대체 현재 이사야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왜 이토록 혼란스러울까요? 2장 6절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원인이 바로 그 교만과 자아도취라는 치명적인 병폐 때문이잖아요.
네, 본래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야 할 존재인데 오히려 무언가로 자신들을 가득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득 채운다고요? 뭘로요?
미신, 번쩍이는 은과 금, 말과 병거, 그리고 끝없는 우상들이죠. 당시 말과 병거는 오늘날의 주력 전차, 즉 메인 배틀탱크에 해당하는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돈이란 군사력으로 불안을 꽉꽉 채워만 막으려 했던 거군요. 근데 고대인들은 왜 그렇게까지 우상 숭배에 강박적으로 집착했던 걸까요?
고대인들의 우주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인간, 자연, 그리고 신성한 영역이 끈적하게 하나로 얽혀있다고 믿었어요. 비가 안 오면 하늘의 신과 땅의 어머니 신이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여겼죠.
와, 그래서 신전에서 매춘의식을 치렀던 거군요.
맞습니다. 신들의 욕망을 자극하려고요. 이때 악령이 이 신성한 연결을 끊지 못하도록 인간들은 은금 우상을 극도로 정결하게 유지하는 복잡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고 또 닦으면서요.
그렇게 매일 애지중지 닦고 모시던 우상인데 여호와의 영광과 두려움이 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진짜 악권이더라고요. 그 정결한 우상들을 어디에 던져버리죠?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동물인 박쥐와 두더지에게 냅다 던져버리고 바위 틈으로 숨어버립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 삶의 무의미함을 감추려고 물건들로 삶을 꽉꽉 채웠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스왈트 박사님이 우리가 은퇴 후에 집이나 차고도 모자라 대여형 창고를 빌려서까지 잡동사니를 채워넣는 현대인들의 강박과 똑같다고 지적한 부분이 바로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완전 똑같잖아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고대 수메르인들부터 현대 실존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까지 이어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라면 어떤 건가요?
인간을 모든 것의 척도로 삼으면 역설적으로 세상은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코에 호흡이 있을 뿐인 연약한 인간을 우주의 기초로 삼는 순간 모든 것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죠. 절대적 기준이 흔들리니까요.
와,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질까 봐 공포에 떤다는 거네요. 삶이 이렇게 무의미해지고 위기가 닥치면 이 교만한 인간들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쳐다볼까요? 바로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리더들이죠. 3장은 이 리더십이 어떻게 철저히 붕괴하는지 보여주더라고요.
네, 사회의 기둥들이 뽑혀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공급과 자원, 그리고 영웅, 전사, 재판관, 예언자, 장로 등 모든 리더를 한순간에 빼앗아 버리십니다.
리더들이 전부 사라진 거군요.
사회가 극도로 무너져서 결국 아이들과 청년들이 완력을 휘두르며 통치하게 되죠. 심지어 사람들은 자기 형제의 겉옷 하나만 보고도 매달립니다.
겉옷이요?
네, 당신에게 겉옷이 한 벌 있으니 이 폐허의 무더기를 통치하는 우리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애원하죠. 하지만 그는 내 집에 빵도 옷도 없다며 지도자가 되기를 필사적으로 거부합니다.
옷 한 벌 있다고 리더가 되어달라니 진짜 씁쓸한 코미디네요.
여기서 오스왈트 박사님은 아주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준수합니다. 이 텍스트는 선거철에 특정 정당, 뭐 당나귀나 코끼리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우파든 좌파든 상관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간 지도자에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맹목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사실상 그들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몰아넣는다는 인간 본성의 한계를 지적할 뿐이죠.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모든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완전히 냉소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건가요?
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텍스트가 결코 냉소주의에 빠지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죠?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가르침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리더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민으로서의 책임도 다해야 하고요.
투표도 하고 참여도 해야죠.
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벽한 구원을 인간 리더, 그러니까 목회자나 정치인에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완벽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우상화하지 말라는 뼈아픈 경고죠. 추락할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요.
와, 구원자를 원해서 세운 제단이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통찰이 섬뜩하네요. 자, 이렇게 우상, 재물, 리더십에 이어서 3장 후반부는 인간적 교만과 거칠애가 도달하는 가장 비극적이고 시각적인 결말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시온의 딸들이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목을 꼿꼿이 떼고 교태롭게 눈웃음을 치며 발목에 찌랑거리는 장신구를 단 교만한 여성들이 묘사되죠.
이사야가 이 장신구 목록을 진짜 숨 막힐 정도로 길게 나열하더라고요. 팔찌, 초승달 목걸이, 귀고리, 향수병, 코골이, 거울, 완전 패션 브랜드 매장을 통째로 털어온 것 같았어요.
오스왈드 박사님도 농담처럼 갬 매장을 털어온 것 같다고 하셨죠? 근데 여기서 독특한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인가요?
단수형인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은 단지 그 시대 여성들만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한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지독한 교만을 나타내는 상징적 은유예요.
아, 나라 전체를 시온의 딸이라고 부른 거군요.
네, 그들은 내면의 무의미함을 감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런 화려한 장신구 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향기 대신 부패한 악취가 진동하고 화려한 옷 대신 노예의 배옷을 입게 되죠.
아름다운 대신 수치의 낙인이 찍히는 거네요.
더 끔찍한 궁극적인 고력은 남자들이 전쟁에서 모두 쓰러지자 7명의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매달리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먹고 입을 테니 당신의 이름만 빌려달라,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도도하게 런웨이를 걷던 사회가 결국 화장이 다 지워지고 민낯의 흉터가 드러나는 것과 같네요. 여기서 성경의 강력한 역설이 등장하죠. 누가복음 14장 11절처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언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선포하는 화, 히브리어로 오이라는 단어는 흔히 분노에 찬 저주로 오해받아요.
신의 무서운 저주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실 이건 장례식에서 부르는 슬픈 애가에 가깝습니다.
아, 장례식이 애가요?
네. 인간이 스스로 파멸의 씨앗을 뿌리고 그 재앙을 거두는 비참한 모식을 보며 흘리는 예언자의 눈물인 겁니다.
슬픔의 눈물이군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비워야만 비로소 신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다는 그 뼈아픈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한 수도사의 당나귀가 만든 귀여운 오타부터 시작해서 고대 우상 숭배의 진실, 그리고 무언가로 삶을 꽉꽉 채워야만 안심하는 우리의 대유용 창고 이야기까지 참으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청취자 당신도 혹시 조립설명서 없이 인생이라는 복잡한 가구를 억지로 맞추려 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이 고대 문헌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인간은 숨을 쉬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며 그 위에 세워진 자아도취와 화려한 거칠에는 결국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심층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의 삶에 거대한 폭풍이 닥쳐와서 여러분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닦아온 현대의 은금 우상들, 그러니까 은행 잔고, 직함, SNS의 화려한 이미지들을 전부 상징적인 박쥐와 두더지에게 던져버려야 한다면 말이죠. 그 모든 장신구가 벗겨지고 난 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그 폭풍을 결단할 수 있는 단 하나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꼭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